읽고 그리고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8절과 9절 신명기 10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제 성경에는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작은 무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이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이쁘게 그리고 귀하게 보신 만큼 저희들도 주님을 항상 높이면서 두려워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주님 끝까지 갈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가난한 심령 또 낮아진 심령 그리고 정말로 겸손한 심령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열심히 따라가려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 우리 작은 아미성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천군천사로 옹호해 주시고 기름 부음이 강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합니다. 주님 꼭 붙들어주시고 주님 저의 입술에 저의 생각에 저의 마음에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그 비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8절 9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나누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치가 않습니다. 끝까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땅은 뭐 어디예요? 지구죠. 지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그다음에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때문에 지구를 지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그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에 지구는 태양계에 있는 그 아홉 개 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예, 그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 옛날에 그거 다 배웠죠. 그거에 의하면은 지구는 맨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제일 먼저 지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네 번째 날에 해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큰 광명 그다음에 작은 광명 달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앞에 보면은 그다음에 하나님이 물들과 물들을 나누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이제 이 땅의 그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누셨어요. 이 나눈다 하는 그 뜻이 이렇게 divide 했다 또는 separate 했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성경 전체에 잔잔하게 흐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영생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나누세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차피 거저 다 주신 건데 왜 그냥 천국에서도 모두 다 모두 equally, equal employee opportunity, 모두 다 평안하게 다 쉽게 편하게 이렇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나누세요. 나누십니다. 계속 채를 쳐서요. 채를 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십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의 그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3장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에 그 계보가 나오죠. Genealogy of Adam. 그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930살을 살고 오래오래 살면서 자손들을 계속 낳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거기 택한 사람은 딱 셋이에요. 셋. 처음에 누구야? 그 가윈과 아벨을 낳으셨다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니까 그 가인이 그 자기 동생을 죽였죠. 사탄이 벌써 죄를 범한 그런 인간들의 그 죄가 발동이 돼서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살인을 하게 한 것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기서 끊어졌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셋을 낳게 하셔서 그래서 그 셋으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어집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쭉 오래 산 사람들의 그 연대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택한 사람은 딱 한 명씩이에요. 그래서 쭉 아담서부터 그 다음에 셋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노아까지 쭉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그 사람들 많은 손자를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손자 손녀를 낳고 중손자 중손을 봤는데 그 중에 택한 사람은 딱 한 사람씩이에요. 한 사람씩. 그거 놀랍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오래오래 살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침을 받은 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그 기준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저 사람은 택하시고 저 사람은 안 택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 후예로 쭉 내려오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그 본문에 읽었던 그 레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이방인이었던 그 갈대아 그 바빌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거기서 이방인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이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예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도 또 택한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예.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은 제쳐놓고 그다음에 또 이삭의 그 아들들인 에서가 있는데 에서를 또 제쳐놓고 또 그다음에 야곱을 택하십니다. 근데 야곱에 와서는 열두 아들이 있어요. 열두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제 거기서부터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한 것은 그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똑똑하고 그리고 인물이 잘나고 그리고 순종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작은 그 이웃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그래서 적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열두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그리고 유일신이고 그리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라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열두 지파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 쉽게 하나님 그 원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를 않았어요. 자기들 멋대로 아주 와일드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창세기에 창세기 34장이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열두 아들들 중에서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고. 그 디나 사건이 나오죠. 디나가 그 주위에 있는 히위 족속의 하몰과 쉐켐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쉐켐이 디나를 사모하고 그래서 디나를 데려다가 이제 강간을 하죠. 그래서 그저 붙잡아 놓고서 우리에게 이제 이 딸을 주면은 그러면은 우리하고 당신하고 같이 이제 친교를 맺읍시다. 같은 이제 그 지역에서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당신하고 같이 삽시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의분이 넘치는 그 자기 오빠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들을 이제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야곱이 너희들이 그렇게 다 죽였으니까 피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를 다 쫓아서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쯤 해서 열두 아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는데 시므온과 그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너희들이 지불해야 된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의 그 저주, 아버지의 기도는 그건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아무리 그 이삭이 자기 그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에게 큰 것을 다 남겨주고 싶어도 자기가 한번 잘못해서 그 밑에 있는 야곱에게 잘못 알고 축복을 헌 다음에는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된다라고 그 창세기 25장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레위와 그 다음에 이 시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열두 지파 중에서 완전히 제쳐놓은 열외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계명을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이제 그 법궤를 성막을 짓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컬처에 물들어 있던 그 열두 지파 그 당시에 벌써 이제 한 60만 명이 다 돼갑니다. 아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애굽의 신에 받아들여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애굽의 그 신들 송아지 또 그리고 뱀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을 자기네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더 큰 계명을 받기를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 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애굽의 가장 큰 왕이었던 바로가 무참히 아무런 속수무책도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잘 따랐는데 그 다음에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잃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모세가 소개하자 그거를 잊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뜻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제 그 호렙산에서 교제하고 있다가 갑자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이제는 타락해서 우상을 가지고 섬긴다. 너 가서 이거 정리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내려와 봤더니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자기 형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이 앞장서서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춤을 추고 거기서 난리 법석을 피는 걸 봅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의 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려가서 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걸 보고 참질 못하면서 그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기 형제를 자기 아들을 그리고 자기 이웃 자기 사촌들을 칼을 차고 다니면서 다 찔러서 다 죽였습니다. 그 앞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적군도 아니고 이거 자기 형제들 자기 이웃 사촌들이고 그 다음에 아들들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몇 명을 찔러 죽였어요? 3천명이에요. 3천명. 도륙을 했다라고 그러면 도륙.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살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다 뽑아냈습니다. 개구리서부터 그 다음에 모든 그 뭐 그 곤충들까지 그 우상으로 섬기는 이것에서 하나님 하나하나 재앙을 내려서 그것을 다 뽑으시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끌어낸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금방 까먹고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worship하는 경배하는 이런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분임에서 이 줄을 쭉 그어놓고 나한테서 내게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쪽에 서라. 그래서 그 많은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서서 섰더니 모세가 그 레위 지파 청년들에게 칼을 집어라. 그래서 네 형제들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그 32장 27절부터 그 다음에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됩니다. 모세 선생님, 모세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형제를 죽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건 못합니다. 하지 않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아주 피바다가 됐죠. 3,000명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그다음에 들어 쓰시길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저주받은 족속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그를 통해서 높이 올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또 거기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예.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기도에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그것이 많은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축복을 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원하냐 했을 적에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나머지 장수하고 그다음에 부귀 영화도 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더 성령 충만했으면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혜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고 항상 나와 함께 했으면 난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하는 얘기는 이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머지 열한 지파에는 땅을 주었습니다. 아주 넓고 비옥하고 그다음에 좋은 초장들을 땅을 주고서 가서 이제 차지해서 너희 나라를 삼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너에게는 땅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지파가 분깃이 없고 그 유산이 없고 그 대신 내가 너희에게 직접 그 기업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그 레위 지파가 꽤 많아요. 많습니다. 그 30세 이상 50세까지의 그 이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8,500여 명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가족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지파에게 땅이 없느냐? 안 그래요. 48성을 주었습니다. 48 cities. 48개의 그 시티를 주고 각 지파에서 너희들이 11조 다 이제 내서 이제 레위지파를 너희들이 도와라 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레위지파를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그 족속을 저주받고 가망이 없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가장 밑에 소망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을 했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셨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셔서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를 원래 그 하나님은 장자 그 권을 허락하셔서 그 장자들에게 그 포션의 두 배를 주기로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를 물려받고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런데 반드시 그 장자가 무조건 다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First Chronicle Chapter 5 거기 보면은 역대상 1절 2절에 열두 지파의 제일 장자는 루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부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부는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장자가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으로 그에게 그 유산을 그 주기로 원하는데 그런데 루벤이 장자 자격이 안 되니까 요셉에게 그 장자권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설교한 것 중에서 영적 장자권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장자권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영적 장자권은 바로 레위에게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대로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레위 자손. 그런데 이 열두 지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쫓아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나중에 남쪽 유다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유대인 족속, 유태인들, 주들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래서 많이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시 모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거기 있어요. 레위 지파가 10만 2천 명 레위 지파 다른 지파도 1만 2천 명씩 해서 모두 14만 4천 명이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을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는 그런 계획을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Jew for Jesus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항상 그 14만 4천 명들이 다 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레위 족속들을 다시 불러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제사장의 일들을 제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있죠. 세 아들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핫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랄이라고 하는 그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종, 하나님의 제사 드는 그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세 아들들도 또 나누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엔 그 게르손이라고 하는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 족속들에게는 이제 그 성막 텐트, 이거를 움직일 때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걸 다 그것을 움직여서 그것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 성막과 그 다음에 그 성소의 이런 휘장, 이것들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을 맡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그 고핫, 그 두 번째 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법궤와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이러한 그 기구들을 나르는 것을 그 다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물라리에게는 이제 나머지 이러한 그 기둥과 그 다음에 그 받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맞춰서 항상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옮길 때마다 그들이 얼른 나서서 그것을 다 이제 어셈블하고 디스어셈블하고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세 아들조차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두 번째 아들 고핫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깁니다. 왜 고핫에게 그것을 맡겼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성경에 그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핫의 자손이 나중에 그 고라라고 하는 그 고핫의 증손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 증손 고라가 이제 모세에게 반발을 하죠. 데모를 합니다. 250명을 붙들어 가지고 같이 나고 같이 데모하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혼자서만 이렇게 다 높임을 받느냐, 우리도 제사장 족속이니까 같이 나누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얼른 하나님 앞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다, 저게 지네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며칠 후에 향로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들을 산채로 땅 밑으로 다 그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죠. 근데 그것 때문에 15,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대로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만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just and righteous, 이것은 그 죄와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서서히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열두 제자를 뽑으셨죠. 그 열두 제자를 그 어디서 뽑으셨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똑똑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서 뽑지 않으시고, 또 그다음에 그 갈릴리 바로 밑에 있는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거기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뽑은 게 아니라 그 갈릴리 북쪽에는 조그만 그 어촌 가버나움 이런 데하고 그다음에 거기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벳사이다라고 하는 조그만 그 어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 이상을 거기서 뽑습니다. 아마 다 그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가롯 유다만 빼고 나서. 예수님이 뽑은 12명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내가 랍비라고 그들에게 이제 칭함을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서당에 그 회당에 모아놓고서 아침부터 저녁 점심 때까지 가르치고 오후에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하고 같이 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부를 부르는 소리 거기서 아마 자세하게 그걸 설명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제자라고 한 것은 탈미드 또는 그 제자들 탈미딤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랍비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은 그것은 큰 영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금 12명으로 부름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어렸을 적에 머리가 나빠서 제자들로 받는 그 과정에서 다 탈락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아버지의 그 생업을 종사받는 어업으로 돌아가고 뭐 그다음에 농사하는 일을 돕고 하는 이런 것으로 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들 사람 중에서 12명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탈미딤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그 랍비들과 다르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그 제자들이 아주 기분 좋고 우쭐하고 아주 아주 자랑스러운 그러한 제자들로 주님께서 마셨어요. 그것을 본 주위에 있는 그 제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라고 하니까 그들의 과거를 알죠. 저 친구의 과거가 뭔데 어떻게 저걸 제자라고 하나? 탈미드라고 하나? 탈미딤이라고 하나? 그래서 틈을 잡으려고 계속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이제 흠집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이 자기 제자들을 책망하고 욕할 때마다 얼른 가서 그 어미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얼른 가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변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성경적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신 자기네 제자들께만 있을 때는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그들을 다루시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서 잘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명을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 12명 중에 가롯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12명으로 택함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남달리 다른 사람과 특별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머지의 성경에서는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는 기적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베네핏 때문에 따라다니다가 그다음에 그것이 없으면 다 슬그머니 다 뒤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의 특징은 와서 보라 하는 겁니다. Come and see.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and believe. 그 다음에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이것을 중간에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숨겨진 그런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조건이 까다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와라 하는 겁니다. Come and see and believe and follow me. 그런데 거기서 따라오지 못하고 다 스스로 도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본 것이었습니다. 70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70명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이 또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500명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증거를 했었는데 끝까지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를 쳐서 나누시는 사람으로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 와서는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으로,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뭐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그렇게 하느냐. 군대 가서 가서 마치면 되지. 꼭 왜 우리가 해병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나누시는 작업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없어지는데. 그러나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참 내가 그때부터 살아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지옥에 가서 있어야 되는지, 천국에 가서 있어야 되는지. 근데 천국에 가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평범한, 푸른 초장에 가서, 그 다음에 내가, 피크닉이나 하고, 수박이나 먹고, 콜라나 마시고, 뮤직이나 듣고 있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가장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축복을 해 주시기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내가 나를 따르는 그동안에 내가 그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을 해 주시는 그러한 그 콜링이에요. 그걸 제대로 알고 따라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와서 쉽게 믿으라 한 겁니다. 쉽게. 우리를 미혹하면서 편하게 쉽게 적당히 해. 딴 사람들 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스타일, 다른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꾸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그다음에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따르는 거고 똑같은 그러한 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으로 가져오고 또 공격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이 그 나누심 이것은 마치 미스 코리아, 미스 USA 이거 그 뽑는 거나 비슷해요. 누구든지 지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그 자격만 되면 나이가 뭐 21세부터 25세, 26세 그다음에 키가 얼마 되고 그다음에 뭐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미국의 그 뷰티 페이전트 나가려면 또 장기가 있어야 됩니다. 피아노를 치든가 뭐 하나 잘하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가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토너먼트까지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뽑히면은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나 미스 인터내셔널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뽑아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택하심은 바로 우리가 교회가 신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신부가 되고 전부 다 왕같은 그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거기서 나눠요. 정말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신부로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는 둘러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둠의 바깥에 쫓겨나가는 데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깨끗하게 순종하면서 따라오느냐 아니면은 처음에 잘 가다가 나중에 잘못 가느냐,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그 약속을, 큰 상급을, 큰 영광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따라오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남의 얘기 듣고 내 얘기는 안 듣겠느냐. 믿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민주주의 세상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majority하고 minority하고 다수결에 있으면 우리가 이긴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항상 소수예요. 소수. 다수결이 아니라 항상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숫자가 많아도 소수의 그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많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다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영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 악한 영들, 마귀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미혹하고 그리고 그를 잘못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나누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잘 깨달으려면은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거기서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이에요. 이 겸손과 순종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 겸손과 이 순종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걸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거는 아주 자명한 이치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의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끝까지 이것을 네가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순종하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그 다수를 쫓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가장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세리와 그다음에 바리새인 내 두 사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데 겸손과 그 다음에 순종이 항상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지 않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안에 죄의 DNA가 항상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 내 자신을 항상 내가 인정을 하고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이다. 물론 내가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가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죄의 유혹은 항상 있고 내가 죄에 넘어질 그런 찬스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항상 기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겸손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슬슬 높아지고 그다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주 높은 그 자리에 오르길 원하죠.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데 높이 취직을 해서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그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 겸손과 그다음에 그 순종이 이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옆에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걸림돌이 충분히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그 영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그 집회 갔을 때 목사님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큰 거부 반응이 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참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을 비춰주면서 내가 지금 싸운 것이 얼만데 이것이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그것이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덕분으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나중에 깨달아졌습니다. 이건 참 큰 정말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배척했던 그것이 나중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저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그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보면서 그 빌립보서 3장 그 7절 8절에 정말 저를 그냥 꽉 찌르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의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이 겸손함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우리 이 끝까지 이것이 계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겸손과 순종에 대한 이 그 챌린지는 항상 옆에서 사탄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항상 기도하고 내가 항상 선택을 하고 내가 이 결단을 항상 내려야만 됩니다.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서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서느냐 항상 그 결단은 나에게 달렸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부로 부리고 그 신부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성숙한 자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잉태하고 그것의 열매를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내가 겉으로 뭐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참 많이 아는 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으로 성숙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그 믿음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탄이 알고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더 친밀해지고 영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영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귀가 묘하게 알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아주 엄청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또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그 신부를, 신부의 자리를, 또 굉장히 아주 그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가 있다가 쫓겨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아주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그, 고앗의 그 증손이었던, 고라. 고라를, 넘어뜨리게 한 것이 바로 사탄이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탄이 가장 그 세 아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고라를 넘어뜨린 것은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그 레슨이,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가는 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그 다음에 합력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그 하수인들이 되는, 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가 되자, 그리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합니다. 내년에 아마 한국에서 그 WCC가 있는 모양인데, 종교다원주의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탄이 들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똑바로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무엇에 미혹당하는지 조차도 모르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기도해야만 알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 베이스가 바로 성경이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그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많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 몸으로 사탄이 공격하고, 또 그 물질로 공격을 하고, 또 인간 관계로 또 공격을 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또 공격을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보화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신부로서 부름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에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영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우가 아니라 전우들이에요. 전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믿음의 그 훈련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도 이제 사인을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이제 다 이미 시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나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걸 똑바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까딱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나인데,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나를 신랑으로 불러주시느냐, 아니면은 끝에 하객으로 우리가 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그 움직이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사탄들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더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험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치를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 보고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시험 들지 않도록 준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택하신 그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누시는 그것을 잘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이 죄인 된 모습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갈 수 없고 여기까지 온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고 앞으로 갈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그 겸허한 마음으로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영적 싸움도 도와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내 능력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할 때 성령께서 예수께서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그 끝까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것이 중요하고 또 이를 통해서 계속 영적 싸움과 그리고 이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기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까딱하면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정말 누가 볼까 봐 오히려 더 우리가 숨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경륜 그 택하심과 또다시 나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마지막 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저기 훑어서 봤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을 어렵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에게 더 축복을 해주시고 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까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영광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서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모두 다 나올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누심에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기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미성격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족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